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잔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23절에 강권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제가 어릴 때 늘 교회의 표어로 자주 등장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표어 구호 이거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을 때 이렇게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쉬워요. 물론 뭐 그거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본문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말씀을 읽을 때나 이 선입견이라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선입견이라는 거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하고 이제 들은 이미 예전에 듣고 배운 아니면 예전의 경험으로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의례 그런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새롭게 읽기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새롭게 읽을 줄 아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롭게 읽는다는 것은 이를테면 본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맥이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이런 거를 질문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계속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두 해 전에 부산 여행 간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자랐어요. 40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을 여행을 갔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부산 맛집을 갔거든요. 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여하튼 절대로 이제 우리 아빠 딸 안 간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제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근데 여하튼 제가 부산 제가 어릴 때 정말 넓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갔더니요 골목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넓은 길이었는데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진짜 좁은 골목인데 그 똑같은 길이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데 왜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넓은 길로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골목으로 보였을까? 제가 달라진 거죠. 제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치가 더 생기고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넓었던 길이 아주 좁게 보이는 골목으로 보이는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사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변하거든요. 우리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요. 늘 똑같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씀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맛이 있고요. 새로운 색깔이 있고요. 새로운 능력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읽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고 알게 하시는 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 70명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돌아왔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통찰력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고 알려지는 거구나.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아는 거는 잘난 사람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숨겨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 제가 어릴 때, 지금은 벌써 돌아가셨겠죠,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저희 엄마 친구가 있었는데 글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가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혼자를 못 가요. 버스 번호들 보고 어디 가는지도 알고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랑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같이 다녀.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할머니셨는데 집사님이셨거든요.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이분이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의 기도인데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의 그 자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어떤 통찰력,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감각,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분이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때의 그 느낌이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그 어떤 비밀, 은혜의 신비를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학문으로는 학교도 본 적도 없고 글도 모르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어른이셨던 거예요. 은혜의 신비라는 것은 감추어지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고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읽기만 하면 다 아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은혜의 신비를, 이 복음의 은총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고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임하셔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예배당을 출입하면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배당 출입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 출입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거, 예배당 출입하는 것과 천국 가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예배당을 출입하는데 억지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억지로 오는 분들 천국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좋은 곳이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귀찮아라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지옥일걸요 아마? 모든 사람에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일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때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게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면 아마 지겨워서 내지는 너무 불편해서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적응하기. 그래서 마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거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진짜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기뻐할 때 천국이 좋은 곳. 근데 예배당 출입하는 분들이 정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거든요. 예배당은 출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천국 가기 어렵죠. 천국은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나 천국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억지로 오는 분들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하튼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여하튼 현대인들의 아주 좀 어려운 문제는, 천국은 자기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가는 줄.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가는 곳이지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들이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전도를 사람을 사랑해서도 하지만 여하튼 교회에 빈자리 없게 해보려고 막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천국이 너무 싸구려가 돼가지고 아무나 갈 수 있는 데죠. 천국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천국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가는 거죠.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가? 이거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거 어떻게 점검하느냐는 거는 오늘 설교의 취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천국은 내가 원한다고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면 우선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심스러움,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목표, 내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죠.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져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조심스러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배우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고 중요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을 때 이거를 항상 내 집을 채우라, 이거를 전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더 중요한 핵심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더 중요한 결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 선언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선언을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며칠 동안 묵상하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예수님이 계속 논쟁을 하세요. 논쟁.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세요. 논쟁의 주제가 뭐냐 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했던 본문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초대는 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4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 수종병은 몸이 붓는 거예요. 얼굴이 붓거나 손이 붓거나 발이 붓거나 몸이 이렇게 붓는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쳤거든요. 아마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일부러 데려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근데 예수님이 수종병 든 사람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안식일에 네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네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 건져내지 않느냐. 예수님이 먼저 이래 선제 공격하셔가지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어제 묵상하는 본문 보시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런 자리는 예수님 혼자만 초대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은 동네 어른 유지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중요한 인물이 오면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왜 예배당에는 뭐 그런 거 없는데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면 왜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석에 앉으려고 그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시면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는. 예수님께서 좀 꼴불견으로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너한테 내려가라 그러지 않겠냐.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네가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보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계시냐고 이렇게 상석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네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높은 자리를 탐할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질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정면에 면전에서 사실 예수님이요 조금 이렇게 너무 과격하세요. 어제 묵상하셨어요?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어제 본문에 예수님이 그냥 모르는 척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거 모르는 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일러서 왜 우리 긁어부스럼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오지랖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가끔 설거 시간에 안 해야 될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모른 척 하면 될 텐데 모른 척 안 하시고 그거를 다 이렇게 꼬치꼬치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르는 채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또 굳이 간섭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모르는 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는 채 하면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이게 불의가 있어요. 모르는 채하고 넘어가면 뭐 괜찮죠.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는 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르는 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지랖이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불의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틴 니뮬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나치 독일에 대항하시다가 고생 많이 하시고 다행히 죽지는 않고 이제 살아서 이제 일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라는 이 사람이 늘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근데 시가 아니고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할 때마다 자주 했던 말씀이어서 이제 이게 이제 유명한 문구가 됐는데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러 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다. 난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오니까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르는 체하고 침묵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사회가 불의하고 우리 사회가 악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고약한 짓을 하면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근데 그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 불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못된 짓을 하는데 내버려 두는 거죠. 나한테 손해만 없으면 괜찮아요. 네가 무슨 짓을 하지? 나한테만 손해만 없으면 된다고. 그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게 이제 어려운 일. 우리 사회가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 어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정말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으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내가 대가를 치를까 봐, 내가 귀찮은 일에 휘말릴까 봐, 그 누군가가 못된 짓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침묵하는 것이 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죄입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줄도 알고, 남들은 그거 오지랖이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가 어리석은 일을 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할 때 관계에 따라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줄 줄 아는 그런 열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 지도자라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어른들을 다 초대했는데, 그 동네 어른들 중에 바리새인의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평소에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어제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13절을 보면 12절에서 야, 너하고 어울릴 만한 이 친구들 말고, 13절에서 네가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하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 평소에 잘 못 먹고 굶주리는 이런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그 사람들을 네가 잘 대접한 것 때문에 나중에 부활한 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잘했다 칭찬하실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바리새인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저는 사람 맹인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바리새인은 부정한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어. 부정한 사람과 상종하면 자기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이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에게 대놓고 네가 너하고 친구 잘 지내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밥 먹을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초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으니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이 어제 묵상한 본문 이 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이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고 험악해졌겠어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 제가 볼 때 이 맥락에서 아마 이 사람은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위기를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화의 주제가 아마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을 텐데, 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떡을 먹을 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 그 천국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이거 우리 다 천국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좀 그래도 위로가 되는 뭐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다 천국에서.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끝까지 고춧가루 뿌려요.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자유로운 표현이죠. 좀 점잖은 표현으로 하자면 일부 예배 때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으셨다. 이 잔치 자리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요. 유대인들은요 공식적인 잔치를 베풀 때는 초청을 두 번 해요. 한 번 쫙 해가지고 내가 맨날 며칠에 뭐 때문에 잔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그 잔치 갈게 그 잔치 갈게 이렇게 하면 이제 오기로 약속한 사람의 이제 그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공식적인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잔치 준비를 잘 해서 그 다음에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낸다는 거는 아주 극진히 예우를 해서 이제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아주 그냥 한번 밥 먹자는 수준의 잔치가 아니고 이 잔치는 아주 잘 준비된 아주 공식적인 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겠어요? 1차 초대에 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오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1차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세요 하고 이제 종을 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 둘러보러 가야 되겠다. 소 다섯 결이라는 거 열 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소를 이렇게 샀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장가를 든다. 장가. 몇 살에 장가 들었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10대에 다 장가 들어요. 20, 20살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장가는 아마 새 장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로마 제국은 일부 일처였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은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 아내를 넣을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여튼 밭을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소도 다섯 결이나 살 수 있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잔치 초대한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이 시대는요 체면이 중요한 시대, 명예가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잔치를 베푼 주인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요 화가 났어요.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 잔치에 참여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주인이 이 가난한 맹인 몸 불편한 저는 자들을 다 잔치에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잔치 자리가 아직 여유가 많아요. 빈자리가 많아요.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몸불편한 맹인 저는 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고 23절에 있는 길과 산 울타리 가라는 것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볼품없는 삶을 사는 어떤 성경학자는 성 안에 있는 가난한 몸불편한 맹인 전원자는 유대인이고 길과 산 울타리가에 나가서 불러오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잔치에 참여할 기회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리가 많아요. 빈자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잔치를 맛볼 수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초대한 주인을 모욕했거든요.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주인이 우리를 초대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의 초대와 부름에 응답하는 것,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인의 초청에 응한다면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저는 사람 맹인 아무 상관없어요. 설령 이방인이어도 괜찮아요. 주인의 초청에 응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끝발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뭔가요? 주인이 나를 초대했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인이 초대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주인의 초대에 응하면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주인을 모욕하면 아무도 잔치를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의 초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은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 혹은 저 병이 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혹은 저 다리 저는 사람 혹은 저 맹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율법 안 지키는 부정한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을 찍어서 저런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이런 확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네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예수님 당신하고 잘 알지 않느냐. 예수님, 이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하면 친구가 되는 거였거든요. 우리 같이 밥 먹은 적도 있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나 따라다니면서 다 듣고 배운 적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 이 행악이 무슨 행악이, 무슨 악을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계도 없으면서 나 예수님의 친구야, 나 예수님하고 밥 먹은 적도 있어, 나 예수님 뭐 설교하실 때 내 그거 다 들은 적도 있어,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예수님은 네가 누군지 나 도무지 모르겠다,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밖으로 쫓겨나, 그래서 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피 울며 네가 이를 갈게 될 거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지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누구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가난하냐? 내가 뭐 몸이 불편하냐? 내가 다리가 저느냐? 내가 뭐 무슨 맹인이냐?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게 다 무슨 의미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가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자기 확신이 문제가 돼요. 자기 확신.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중요한 질문이죠. 당신은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줄 확신합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의 뿌리가 뭡니까? 그 확신의 기초가 뭡니까? 그 확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잘 듣고 그런데 자기는 확신이 있대요. 자기는 구원받을 확신이 있고 자기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예배는 안 드려요. 예배 시간에 한 30분 좀 늦게 와요. 한 번 그러는 게 아니고 매주 그러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죠. 자기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대요. 그런데 말씀 묵상은 안 해요. 성경은 안 읽어요. 자기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대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많아요. 이를테면 잔치에 뭐 무슨 내가 뭐 밭을 샀다, 내가 뭐 뭐를 했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 거죠. 예배당에서 만나려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기 목표를 향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냥. 자기 꿈을 이루기에 너무 열심히 사는 거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 중요하고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 간다. 이런 확신 중요한데 제가 볼 때 그 확신 때문에 무너질 사람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했어요. 자기들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너 아니다. 너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이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확신은 이야기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어떤 겸손함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는 하였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며 뭐 무릎 꿇는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잘 살아보려고 너무 노력하는 사람, 잘 살아보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잘 사는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은 야, 저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리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너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가지고 진짜 잘 살게 됐어요. 부자가 된 거죠. 아주 세련된 사람의 친구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격을 갖추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련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세련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세련된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세련된 사람들과 함께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그 고통과 신음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신음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너무 멀어진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의 그 탄식과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내 고통과 내 아픔을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과 내 아픔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병이 듭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부르신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오늘 본문 21절에도 있지만 어제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거기 1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잔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연약하다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할 이유 없이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 없이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쓸모가 없으신 분이시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부족한 것 없고 모자란 것이 없는데 뭐 예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그러니까 의인들에게 예수님은 쓸모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쓸모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연약한, 병이 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도움이 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하고 완전한 사람. 자기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게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에 대한 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어도 거저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며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늘 주님 앞에서 가난함과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거죠.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잔치는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점에서 내가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어도, 아무리 상처 많은 인생이어도,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이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몸이 불편해도, 내가 맹인이어도, 볼 줄 아는 것도, 아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이 연약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귀한 복이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며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순종, 그 부르심에 응답할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세,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잔치 자리를 열어주시는 줄 알고 주님이 부르실 때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